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청년 때 읽었던 책 내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예화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사람이 천국에 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둘러보다가 한 방에 많은 보화와 선물들 그리고 특별한 권세와 능력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땅에 있을 때 내게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받지 못하였던 귀한 하늘나라의 능력과 선물들이다. 이것이 제가 아주 오래전 청년 때 책에서 보았던 재밌던 흥미로웠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짧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잠깐 읽었지만 짧은 시간 이것을 읽어봐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기도에 관련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 6절에서 무려 7번 그리고 각 절에서 모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기도의 교훈을 야고보 사도가 아주 짧게 함축적으로 요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는 누가 하는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도에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는지를 저희들 한번 같이 나누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부환자들에게 주는 경고 그리고 인내와 더불어서 기도의 중요성으로 이 야고보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중에 고난을 받고 병든 자가 누구인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병든 자가 있다면 옳지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모두 두 번에 걸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거든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그도 역시 기도할지니라 라고. 고난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교중에 몸이 병들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기도하라 라는 내용. 만약 그렇지 않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만사 형통하고 있다면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라. 그러나 혹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것으로 좌절하지 말고 혹 몸이 병들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라 라고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에 앞서서 누가 기도하는가에 관련된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저들이 언제 기도했다라고 하는가 그것에 주목하고 주의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많은 사람들,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의 슈퍼맨들이 언제 기도했다라고 하는가 고난과 역경, 환난과 어려움들에 봉착했을 때 기도했다라고 특별히 다윗,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언제 기도했다라고 하는가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지은 시로 유명한 시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방 땅 그리고 이방 왕 밑에 들어가서 정치적인 이유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할 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인데 거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생명을 구결하기 위해서 또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그때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에서 큰 역경과 시련이 몰려왔을 때가 언제인가 사무엘상 30장 기록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머물러 있던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그때에 그와 함께 했던 많은 백성들과 처자들을 잡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돌아왔던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의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기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다윗이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자신의 처자들,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자녀들 그 슬픔으로 인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기록입니다.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와중,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했던 동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때에 비록 크게 다급하였지만 여호와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기도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의 기록입니다. 시편에는 많은 고라 자손들의 시들이 있는데 88편 9절 말씀을 보면 거기 고라 자손들이 어떨 때 기도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통과 곤란, 슬픔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매일 주를 향하여 내가 부르짖고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다는가? 곤란과 고통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눈이 쇠하여졌을 때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국부 야곱, 그의 인생 시절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고난의 순간에 그가 기도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을 피해 달아났을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그때 주님을 대면했고, 다시 형과 재회를 앞두고 있을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이라 불렸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누렸을 때는 창세기 기자들이 증거하듯이 그가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아이러니, 믿음의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가 언제인가?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웠다는, 맞습니다. 형을 피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호련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갔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형이 400여 명의 기병을 데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죽음의 공포 앞에 놓였을 때 그가 비로소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두 아들이 세겜 족속들을 숙청했을 때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가 모든 자식들 그리고 자기의 부인들에게 무엇을 고백했는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신 베델의 하나님, 우리 그곳으로 올라가자. 성경은 무엇을 끊임없이 증거하는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고난과 환난과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귀한 통로였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거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역시 거기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수년간 공부하면서 배운 한결과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따라오면서 비방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누렸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소망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붕까지 뚫어내려 그 앞에 나오고자 했던 사람들은 전부 문제가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이 들었던 사람들, 열두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왔던 회당장 야이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그 몇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규했던 것은 누구였는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중풍병자를 상에 메어 남의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 달아내렸던 네 명의 동료, 또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하인을 위해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예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였냐?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고 떠나라고 멸시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드밀고 예수님께 졸랐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귀신 들린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나왔던 이방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모두 삶의 환란과 고난 그리고 고통 그리고 특별히 몸의 병, 육체의 질고를 지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모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치유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직후에 해질 무렵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의 기록입니다. 또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고 심지어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자 예수님이 저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먼저 우리 기도에 대한 교훈,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살피기 전에 누가 기도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도를 위해 최적의 상태는 무엇인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가난해진 마음 플러스 마음속에 죄의 문제들을 고백하고 회개해서 이제는 거리낌이 없는 마음, 또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뿐 아니라 이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기도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대상들이다라고 합니다. 누가 기도를 하는가?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한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14절부터 어떻게 기도하라 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짧은 본문이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한 모든 교훈들을 합친 그 모든 진리가 오늘 본문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 그 말씀을 보시기 전에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고난당하고 있으면 병들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바꿔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고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 그리고 너희들이 겪고 있는 질고를 기도하라라는 얘기.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얘기.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의 부흥과 교회의 타락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 그들의 문제 아니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대부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야곱,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이 야곱이 가장 치열했던 철야 기도를 드림으로 믿음의 아버지라 인정을 받을 때 야곱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400명의 기병을 데리고 자신을 마중 나오고 있다는 형의 소식을 듣고 죽음의 공포에 다다랐기 때문. 바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북부이자 믿음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 그때 그가 했던 기도는 살려달라는 것이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는 불임을 놓고 기도한 예임.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다윗의 예를 들었지만 다윗은 여러 번 전쟁 가운데 기도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응답받았다고 하는가? 전쟁 가운데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안위 그리고 승패의 여부를 주님께 물어본 적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땅의 주민들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괜히 다윗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았던 그 지역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려고 하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저를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안 내어주겠습니까? 라는 아주 심플한 그리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내어줄 것이다. 다윗은 그 응답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먼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너의 문제 그리고 너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 출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고난받고 병든 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한 사도 야고보는 14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중보기도의 필요성.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저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라고 하지만 그 중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장로들, 감독들, 목사들, 리더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저들을 불러서 너를 위해 중보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엘리야 대부분의 인생을 중보의 기도로 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패역한 이스라엘과 아합 왕의 죄악으로 인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던 것도 이 대부분의 중보기도의 엘리야였습니다. 저희들이 새벽 기도에 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 중보했는가? 아브라함이 중보해서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50명의 의인, 40명, 30명, 그리고 10명 주님과 이것들을 교제해서 기도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기도한 여호수아가 있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기까지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달라 기도했던 모세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인.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리더들,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게 하라라고 중보기도하거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거라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합심해서 기도하거라라고 합니다. 합심기도.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거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것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기록입니다. 다 거기 딴 데 가지 않고 거기 있어서 여자들이든 예수의 가족들이든 모친이든 모든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혼자 지기 어려운 짐들 혼자 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짐을 나눠지고 같이 끌어주고 밀어가며 기도했다라고 특별히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놓인 직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다 하는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제는 위협함을 받고 풀려난 뒤에 복음을 증거한 대가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직후에 누가는 그들이 무엇을 했다 기록하는가? 노인 직후 동료들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더라. 이것이 누가의 기록입니다.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동료들에게 가서 이 일들을 자세히 알리고 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사람들을 청하여 함께 타인을 위해 중보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르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더 주시는데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만약에 이 육체의 질병이 죄로 인한 죄 때문에 걸렸던 병이라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때론 이러한 죄의 문제로 들었던 병든 것들조차 고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믿음의 기도 그리고 회개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때를 쓰면 다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응답받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전제한다. 이것이 시종일관 하시는 진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2절 3절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도에 대해 교훈하면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받지 못함은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만약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교훈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펴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만약 손에 피가 가득하다면 나는 듣지 않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예수님은 오늘 15절, 16절에서 믿음의 기도 그리고 회개의 기도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무엇이었는가? 순환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엎으시기 전에 처음 하셨던 것이 무화과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실 그때에 그 다음날 무화과가 말랐던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의아해하자 예수님이 오늘 이 두 가지 믿음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제자들에게 첫째,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들리워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리 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구나 나무라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둘째, 주님은 그들에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회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이것이 주님의 책망이었다면 둘째, 너희들 기도할 때에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어떤 이유든 누구이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리라. 기도와 회개의 상관관계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라고 한 양심이 성령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회개의 죄의 모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마음에 책망할 것, 거치는 것이 있으면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남의 혐의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게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구하지 말라. 주님은 이 말씀을 주님 자신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 지금까지 결론, 기도를 위한 최적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고난과 역경 혹은 병든 몸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마음, 그리고 마음속의 죄의 문제들을 고백하고 불신과 의심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 거리낌이 없이 된 마음이 기도하기에 그리고 응답받기에 최고의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도에 관련된 교훈이자 매뉴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이 상태가 되면 16절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큰 역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기도에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영어로는 열렬하게 그리고 격렬하게 타오르듯이 기도한 즉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했을지라도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힘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도의 원동력, 이 기도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이 재료 그리고 이 기름이 무엇인가? 열렬하고 격렬하고 타오르고 다시 말해서 간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가난해진 마음 플러스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중보하고 합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죄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여 회개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응답받기까지 가는 그 터널, 마지막 공식,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격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삼중적인 간구,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를 살릴 때 어떻게 기도했다는가? 일어나라 라고 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이를 살릴 때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렸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이 위에 몸을 완전히 세 번 펴서 그와 합쳐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가뭄이 그치고 다시 비가 올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합의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가 다시 오게 될 때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문에서 읽었듯이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는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라고 합니다. 사환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자 일곱 번까지 그리하라라고 합니다. 일곱 번까지 그렇게 하거라라고 온종일 오랜 시간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했던 모세,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하고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자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 그 위에 앉아서 모세의 손을 종일 들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무엘을 구했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는가? 오래 기도함으로 입술은 동하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술에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았다라고. 오래 기도했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여자가 한을 맺고 하나님 만약 내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절규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 속으로는 기도했는데 오래 그렇게 기도해서 술에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았다. 때론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보다 소리를 내지 않지만 격렬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가 그런 예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무엇이라고 어떻게 했다는가?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술에 취한 자들로 여겨질 정도였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잡히시기 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다 하시는가?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는가?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한 구절 말씀이 성경 전체 기도에 관련된 교훈의 말씀에 핵심이자 정인 간절히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경건하심으로 응답받았다라고.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음에 책망할 것, 내 마음에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건이 거할 때, 그리고 간절히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때 그것으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지 인포메이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아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이런 것으로 소원을 올린 적도 없고, 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았지만 제가 했던 많은 일들이 대부분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만약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다면,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었고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결과 교만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을 성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꿀 뿐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우리와 성정이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가 기도한 즉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가? 3년 6개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는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파워풀하고 효과적이다. 의인의 기도는 성취하는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그가 우리와 먼저 성정,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성정, 본성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전혀 우리가 닿을 수 없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슈퍼맨이 아니다라는 정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엘리야는 애녹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죽지 않았던 두 명입니다. 바로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두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신약에 보면 변화산에 내려와서 모세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삼자 대면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에스겔서에 보면 다니엘과 욥과 더불어서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믿음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자라 역설했는가? 그가 이 놀라운 기도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서 하늘을 닫고 하늘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을 때, 그리고 그 직후에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그 협박과 모함 가운데 그가 사역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 자빠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산 위에 있는 엘리야를 잡아오라라고 했을 때 불을 내려서 자기를 잡으러 왔던 모든 군사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혈기의 모세,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였지만 그 누구보다 경험할 수 없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젊은 시절에 혈기로 사람을 죽였고 노년에도 역시 끊임없는 원망과 불신의 이스라엘 앞에서 분노함으로 혈기를 내서 이를 그르쳤던 게 모세입니다. 성욕으로 무너진 다윗 역시 같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기도의 사람, 전쟁의 한 복판에서 가장 위급한 순간에조차도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받고 갔던 사람이었지만 유부녀의 나체를 보고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반응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죽은 과부를 살리기도 했고 환상을 보기도 했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에게 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너가 한 시간도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마지막 전날 밤 한 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를 하면 베드로는 몇 분, 몇십 분 하다가 피곤해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 이하의 인격자가 누구였는가? 인격의 소유자 야곱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 이스라엘의 국부지만 이 사람은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보다 평균 이하의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기성이 짙었고 교활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한 성정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보다 못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주 유치해 보이는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씨름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인격적으로 성숙했고 조금 우리가 젠틀하고 나이스한 것이 하나님 눈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기성이 짙고 교활했던 인물이었지만 자기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매달리고 그것으로 밤을 새웠던 야곱과 같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야곱이 기도함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야곱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가? 신체의 장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천사가 쳐서 그가 절었다. 이것이 창세기 기자의 고백.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신체의 장애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격렬하게 기도했다라고. 이외에도 준비한 말씀들이 많지만 시간을 보니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수많은 교훈들을 거의 대부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YMCA에서 운동하다가 그곳에서 불을 꺼놓고 조용하게 요가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모습을 봤습니다. 또 예전에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했던 한 한국인 불교 신자 투수 시합 전에 항상 참선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의 기도 생활이 여기 YMCA의 요가 그리고 불교 신자의 참선과 같은 경우가 많구나 제가 느낀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열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에서 패하는 그 전쟁을 기도로 바꿨던 것도 기도의 역사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을 쳐서 죽였던 것도 역시 기도함으로 얻었던 놀라운 능력입니다. 혈루병이 나았고 중풍병이 떠나갔고 나병이 떠나갔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평생을 불순종했지만 거대한 기둥 두 개를 껴안고 기도함으로 마지막 블레셋 이방 백성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삼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땅을 그리고 하늘을 그리고 물을 갈랐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기도에서 시작되었고 그러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리고 동시에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은즉 너희도 그리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YMCA에서 요가하는 사람들의 참선과 같다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되었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엎드려 통회하고 부르짖어 놀라운 역사하는 간구의 그 기도의 능력을 뺏어가게 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우리들 보기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가? 개인의 기도, 문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중보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도의 사람인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실제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매어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사람 그리고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런 기도의 능력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역사하는 큰 힘,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 그리고 큰 기도의 의인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반석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2절에서 했던 말로 이 본문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12장 12절에서 얘기했는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펴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려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의 성령에 부으시는 새바람 기도의 능력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